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성령 이충만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동쪽 끝에는 이집트가 있지요. 그리고 서쪽 끝에는 대서양 연안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유럽과 지중해를 그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모로코는 그 중에서도 유럽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유럽의 제일 남쪽에 있는 스페인과 불과 1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를 오가는 배도 굉장히 많아서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유럽 국가와 더 가까운 나라라고 합니다.
네, 모로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스페인과 정말 가까운데 실제로 경제 문화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고 사이가 좋아서 형제 국가로도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모로코는 아직도 왕이 있는 왕정 국가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모로코 왕국은 현재 모하메드 6세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나라의 모든 내각을 다스리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수호자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왕은 이슬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국가네요?
와,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왕정 국가 제도를 없애고 왕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국가 대표자 역할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모로코는 매우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로코의 정치는 나름 발전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투표로 선출할 수 있고요. 그들이 입법을 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국회의원들 위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생각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면 왕의 임기는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겠죠?
네, 지금 왕은 벌써 26년째 다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왕이 정치를 잘하는 편이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서 모로코의 국교가 이슬람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는 거의 없겠는데요?
네, 기독교 신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로코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의 현재 기독교 비율은 1%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국교가 이슬람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 자체를 아예 못 가지게 하지는 않네요. 무지막지하게 이슬람교만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믿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선교 소식들을 살펴본 적이 있듯이 이슬람 국가들은 꼭 강압적인 종교 억압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문화적으로 온 사회에 매우 뿌리 깊게 이슬람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탄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로코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교사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그 즉시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기도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의 소식도 저희가 조심히 나눠야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정체가 발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로 그 땅에서 지내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성령 이충만 선교사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자미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달 모로코에는 전에 없던 많은 비가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7년간의 가뭄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이 땅에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쳐 사막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신뢰를 깊이 주고 관계했던 두 사람이 안 좋은 일로 회사를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과 도둑질로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실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절대 실망할 일이 없을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10년간 진행되었던 의사 수련 과정의 마지막 수련생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매번 남조선에서 이루어지던 졸업식과 달리 이번엔 모로코에서 졸업식을 진행하며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옛 졸업생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수련 의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6월부터 의사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현지에서 현재 의료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십니다.
네, 다른 외국인들이 자국에 와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신분을 드러내고 생활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땅에서 지내시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셨네요. 그런데 어떤 회사일까요?
네. 이 일을 20년 전에 먼저 시작하셨던 선배 선교사님 부부가 작년부터 1년간 안식년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은 김성령 이충만 선교사님 부부가 이 모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이 회사를 통해 전 아프리카에 의료기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기술들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그분들이 의료인들이셨군요. 귀하십니다. 한국에서 지냈으면 좀 더 많은 노임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으셨을 텐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네요. 참 멋집니다.
그러게요. 또 한편으로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선진국에 속하니까 의료기계나 기술 수준이 높아서 환영을 매우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현지인 직원들을 고용할 때부터 엄청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 오셨고요. 그 과정에서 소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주일마다 회사에서 예배 모임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슬람 왕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절대로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의료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우고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사업을 통해 선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 선교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선교사 신분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선교는 주로 목사님들처럼 전임으로 사역하는 분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업으로 삼으며 동시에 사역자로 살았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명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삶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사회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 사역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로코에 세우신 그 회사에서 오랜 세월 함께 마음을 나누던 직원들이 안 좋게 떠났을 때 마음의 상심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사역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편 의료 지식을 나누는 강의를 통해 그 사회 속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아가실 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과도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삼고 있으신데요. 이 또한 매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면서 겉으로는 절대로 선교사로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매일 만나는 직원들에게 사장님으로 있으면서 삶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귀한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나자매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고 먼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에서 당신의 부르심으로 입고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이 운영 중인 회사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선교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현지 직원들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 생활 이어가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에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회사를 주님이 그 땅에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무엇보다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으로 그 땅에서 주는 이슬람의 거짓의 말들과 영적 가운데 눌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에 한 사람씩 대상을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로코 왕이 올해 가장 큰 명절에는 양을 잡는 것을 그만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가물고 양 개체수가 줄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덕분에 서민들은 무리해서 양을 잡지 않아도 되어 기뻐합니다. 저희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기회를 얻었음을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양을 잡기 위해 도둑질도 서슴치 않는 이 땅의 가련한 백성들에게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꿈을 통하여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인 데니얼과 그의 어린 두 아들 랜든, 허드슨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주님 곁으로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에 모든 병원 식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남은 아내 빅토리아가 견뎌야 할 슬픔으로 인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온유하고 강인했던 동료의 부재가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삼키기 어려운 슬픔이지만 그들이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믿기에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로가 홀로 남은 빅토리아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모로코와 같은 강성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직접 성경을 전달한다거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대상을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기에 그 간절함이 그런 기도 전략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로코에서는 정말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현지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 하루에 한 명씩 기도한다는 선교사님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양을 잡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무척 가물어서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나 봅니다. 양을 못 잡고 축제를 보낸다는 것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이슬람교에서는 한 해에 중요한 축제 기간이 몇 번 있는데요. 이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고 남는 고기는 다 같이 먹는 것이죠.
이슬람 법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고 있잖아요. 소는 또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관리하기 쉬운 양을 제물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치 구약에서 율법에 명한 대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 동물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구약 제사에서는 죄 없이 순결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각자 희생해야 할 그 어린 양을 끌고 오는 백성들을 위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제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죄악의 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도 절기 때가 되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서 희생제물로 동물을 바치는 것을 꾸르반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둘 아하드라는 이름인데요. 대략 6월 6일 즈음이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바쳐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요. 이슬람교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합니다.
와,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슬람 교도들은 전통을 따르는 관습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슬람교는 알면 알수록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성경을 똑같이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저 당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제물로 드린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이 바로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거든요.
와, 성경을 왜곡하는 거네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영적으로도 이스마엘로 이어진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겠군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여러 예언자 중 한 사람이고 결국 그들 종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예언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이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그 사역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번 기회에 전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한 가정에 그 어머니와 또 아내가 됐던 빅토리아 자매님만 남겨놓고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나 자매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셔서 하늘 위와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모로코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땅은 오래도록 이슬람교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실체 없는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를 우상 숭배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셔서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지혜롭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땅에 서 있으시도록 늘 도와주세요. 특별히 갑작스런 사고로 먼저 온 가족을 보낸 동료 사역자 빅토리아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혹시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있으신지 한 번씩 돌아가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선교지의 소식은 항상 고난과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소망의 꿈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버텨야 할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시작조차도 어려웠을 선교지 사역이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병들고 나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동료 죽음에 이해 안 되고 무너졌을 선교사님과 남아있는 아내분에게도 주님이 어떠한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떠한 역사로 이어가실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네, 저는 오늘 편지를 보면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묵묵히 따랐던 모세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럴 때 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모세가 때론 또 기도할 때 인간인지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모두가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것처럼 지금 선교사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4살 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요 구원자이시요 반석이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올려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예배를 할 수 있음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어도 법과 질서가 혼동스러운 조선 땅에서 만역한 죄악들은 날로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울타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삶 속에서의 신을 벗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편견과 선입관으로 주변의 모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며 저희로 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한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돕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참 험난하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연애 문제 등 우리 인생에 고민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죠. 저도 돈이 없으면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통 이런 거죠. 건강, 돈, 능력, 인기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내 실력, 음악하는 사람들은 내 연주 능력 등 이런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이것만이 나를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건강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하겠죠.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해결해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엄청난 오락 업계의 대기업 오락 회사 중에 정말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 회장님 재산이 몇백억이 넘는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몇 년 전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분은 돈, 인기, 능력, 건강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4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들, 그런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몇백억 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 대표 입장으로는 어떨까요? 아, 이번에 만드는 오락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번에 개발비가 100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경쟁하는 다른 회사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재물, 권력, 능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도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마치 배꼽처럼 성 주변으로 산이 높게 솟아서 둘러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외부에서 침략해서 점령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다 천연의 요새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적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요새 같은 산을 봐라. 다윗 왕이 이렇게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우리나라 수도는 이렇게 요새같이 있어. 누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을까?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더니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버티나요? 예루살렘 성이 다른 민족의 침략 때문에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의 든든한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산이나 든든한 군사력이 지켜준다고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랑 다를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럴 때가 많죠. 좋은 직업, 권력, 내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지? 산을 한번 봐라. 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산이야. 근데 우리 도움이 이 산에서 올 것 같니? 산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 요새가 같은 산을 의지하지? 그런데 이 산 누가 만들었니? 산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니?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에 빗대서 생각해도 다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을 의지합니다. 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설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시편의 고백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산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거야. 우연히 생긴 거야.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이 내 손, 내 힘, 내 돈,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왜 삶을 포기합니까?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산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뤄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좀 정직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건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고 행운이 있었기 때문이야. 성공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소를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출입이라는 말은 어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네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표현은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딜 들어가든 어딜 나가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어딜 돌아다녀도 너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잠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마 어릴수록 현상에 집중하고 그냥 겉보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다는 것은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의미라고 읽힙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에 끌려와서 살게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을 신처럼 의지하고 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왕에게 절하고 이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겠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자기를 돕고 지켜주리라 생각한 것처럼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던지고 신앙 양심을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요관 먹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뜻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형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기적같이 보호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면한 것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뒷수습해주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캥거루 같은 동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를 어떻게 보호하죠? 밖에 풀어놓고 맹수가 오면 쫓아내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아기 캥거루를 자기 배에 달린 주머니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죠. 또 다른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라는 것은 강하고 두꺼운 성벽 같은 거죠. 나를 지키는 엄청난 기지,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요새.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면 내 주변에 요새를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도 정확히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믿는다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죠. 저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대 초반까지 교회를 다니던 제 생각이 딱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진 않았었습니다. 내 인생 따로 사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따로 산다는 게 뭐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이 하는 생각 속으로 내 생각도 들어가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걸 나도 죄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너 사는데 도움 안 돼 라고 말해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돈, 명예, 인맥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보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보호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5주 동안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신 한인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8월 한 달 동안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감동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네. 한 2년 정도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최전방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일에 제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로. 네. 근데 막상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제가 몸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또 전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로 남아 이렇게 함께 북조선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네.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 땅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영혼들을 또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저는 한편 느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바빠서 때로는 옆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고요. 힘드시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간절히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